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서부터 독종이 바라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으로부터 술객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부터는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종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쪽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미움을 받고 추방을 당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시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고 선지자라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 의해서 적당한 사람을 만약에 골라낸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객이라고 합니다. 술객.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술객이라는 말, 낯선 단어가 여러분 튀어나왔어요. 이 술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궁금하겠지만, 지금 보통 일반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낼 재주가 있습니다. 그럼 종교를 만들어냈으면, 그들은 종교답아야 하거든요. 종교답다는 말이 뭐예요? 남들보다 더 고상하고 신비로워야 되겠죠. 그는 고상하고 신비롭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훌륭하게 살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일상 그 땅을 바라보며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구별되게 뭐 그러한 사람을 특별히 앞장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같으면 아마 저런 분을 세웠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종교에서 종교 지도자급, 남을 소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가지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과의 특별 대우받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대우해요. 중들이 왜 머리를 깎습니까? 중들을 머리를 깎다 하는 것은 자기의 비상한 결단과 각오를 드러내는 겁니다. 머리 깎아보면 인물이 안 나잖아요.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평가와 이런 인물 안 난 것,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욕심을 생각해서 우리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양복고 댕기는데 중들은 뭐 옛날 두루마기 도포 입고 다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안에는 뭘 입은지 모르죠. 안에 뭐 백양 메달을 입었는지 뭐 상발을 입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는 그것조차도 사람들 본 인식에 저 사람은 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신부들도 로망칼라로 해가지고 여기 그 뭐고 입는 거 티 있잖아요. 티미수 늘 입던 거 탁 뭐가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목사들도 협의해가지고 신부처럼 복장을 아주 특이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라 하는 것은 뭔가 신의 신적인 권위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딱 첫눈에 이렇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첫눈에 아 저렇게 복장이 다른 사람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갈라하면 반드시 저 복장을 제대로 복장이 특이한 신비 속에 속하는 저 사람들의 생활을 저 사람들의 말을 추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빌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편하게 생각해도 구원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옛날에 그저 어느 교회에서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옥상에 늘려 있는 목사 내 입까지 거룩하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풀력이는 이러한 이런 술객들이 어느 민족이든 종교는 다 있고요. 그 모든 종교의 지도자급은 반드시 복장이라든지 말씨라든지 태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열적인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홀로 그들 집단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나라도 마찬가지죠. 애굽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나라도 그런 술객들을 위해서 최고 그 술객들의 최고 지도자는 왕이고 왕은 신의 자녀가 되어서 신께서 왕을 잘되게 하면 현재 우리 민족 우리 국가는 신에게 복을 받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왕이 아프다든지 뭐가 왕이 어떤 무슨 부정부패에 응대해 있으면 아 지금 신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거나 그런 하나의 그저 감응장치 바로 메트라 하죠 측정장치로서 그 왕의 자리를 이렇게 걸쳐나간 겁니다. 모든 국가 종교 다 그래요. 그 영국의 국가가 뭐냐 하면 여왕이여 영원하소서 아닙니까? 여왕이여 영원하소서 그게 국가예요. 미국의 애국가의 내용은 뭐냐 풀려있는 깃발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노예해방을 하고 북군이 승리할 그 풀려있는 깃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마르고다 동의받아 마르고다 독도는 올 때 마르고다 하나님 보호하소서 우리나라 맛에 우리 존재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쯤 하면 아마 뭐 대충 얼추 하나님 보시기도 하나님의 종 맞다 하는 것이 걸치는 그것이 바로 술객들입니다. 제사장 그 종교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앙이 내렸는데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그들이에요. 여기 그 10절에 보면 그들이 독종이 봐하고 11절에 술객도 독종을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그 다음에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술객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그 독종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신비로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급의 거룩을 다 안겨준 그 제사장, 그 술객들마저도 너마저도 뭔가 알지 못한 여호와라는 낯선 신에 의해서 저런 징구를 받는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그동안 믿었던 신은 전부 다 헛사이고 허무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든 그저 모세 아론을 통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저 우상에 대해서 이게 우상이다 저게 우상이다 그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상을 거론하시는데 도대체 우상을 거론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고린도서 그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리에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분 나쁘게 들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상은 없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상을 믿든 가만 놔둬버리란 말이죠.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 세상에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은 없지요. 용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용은 없는데 저에서 용 죽게 지켜서 용들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냐? 야 일부러 가서 용이 없는 거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추상적인 산물이야. 용은 없는 거야. 이럴 필요 없이 용 죽겠지 욕하든지 놔둬버리란 말이야. 놔둬버리면 어차피 없는 건데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있어서 막상대할 대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용이란 게 있어가지고 원놈이 용이었다 하면 내가 용이다, 나는 드래곤이다 아무리 등장하면 몰라도 용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말릴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또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 우상은 없다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지만, 우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오직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만물이 거기서 났는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것 때문입니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지만 그걸로선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걸로 구원받는데 충분치 않고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이건 있잖아요. 뭐 누가 있느냐,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우상 나 안 믿습니다. 우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이 시대에 필요치 않다. 그런 소리를 외치고 다닌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분 계시는 그 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제 술객들이요, 이게 우상을, 우상 맞은 전문가들이 옛날 그 애굽에 우상이 한 700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700가지. 제법 많지요. 근데 과학이 발달된 일본에서는 몇 가지냐? 10만 가지입니다. 그 뭐 자차하면 한 사람이 앞에 한 사람씩 하나씩 갖고 다니는 셈인데, 700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래요. 보이지 않는 신께서 특정 만물에 깃든다고 봅니다. 뭐 암석이라든지 뭐 어떤 뭐 콩나물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깃드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깃들어가지고 우리는 신의 그 힘과 능력이 에너지에 있어 우리는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께서 그렇게 존재하는데 네 그 술객 니는 왜 그 설치냐? 그래서 신께서 존재나 혼자 가만두지 네가 왜 존재 나서는가? 그거는 뭐냐 하면 신의 뜻을 눈치채고 알아채는 그 전문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우습지만 한참 안 들어보세요. 외국의 신전들마다 뭘 키우냐? 개를 키워요. 개나 짐승을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저 위대하신 신의 사자님이요. 제가, 이거, 결혼식 하는데 날짜가 어느 날짜가 해야 되니? 전 날짜 받으러 왔습니다. 신의 뜻을 일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그래요. 우선 입회비 받고 도이치 중요하니까 돈부터 이렇게 챙겨놓고 이제 키우는 개 강아지를 들고 옵니다. 강아지를 와가지고 음식을 누가 줬나요? 이렇게 후식 후식 해가지고 개가 왼쪽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짜 지만들이 이거는 예 날짜를 2월달에 하세요. 만약에 개가 어리번 걷다가 왼쪽 음식을 먹으면 이거는 지금 하지 말고 가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해 중간에 해석을 사기를 대체는 거예요. 계약에 이거 개 불러가지고 먹으라 하면 이건 먹거든요. 막 신의 뜻이네요. 올 봄에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개가 저렇게 음식을 먹는 개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신이 신께서 그 길을 개한테 부어줘가지고 저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첫발이 나왔습니다. 이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옛날에 그, 저, 물방개 가지고, 카라멜, 그 무슨 카라멜, 금빵, 이런 거, 아들 줘도 안 먹는 거죠. 이렇게 둥그랗게 해가지고, 그, 저, 물방개를 갖다, 물방개 알아서 니가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하면 애들 그 상품 타는 거. 예, 로또 볶음 밥 비싸죠. 그거 생각나요. 아, 이래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가 좀 세련된 사기가 교회 목사 사기 아닙니까? 간정집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민중들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지 사랑이 바쁜데 누굴 사랑해요? 예수를 한 번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갖기를 원하는 어떤 예청력, 신의 뜻, 그것만 챙기고 돈 주고, 돈 많은 주고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 확보하고 자꾸 이어서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해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사랑 안 해도, 안 되고, 그냥 목사 말도 신의 뜻만 해가지고 뭐 응답 받아가지고 살면 된다 이거.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술객들의 한 짓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 그런 짓도 하든지 간에 어차피 없는 우상이나 놔두지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보낸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면 바로 이 인간들이 만든 이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것들을 향하여 지금 전쟁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중이다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그 저 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우는 그 싸움의 연속으로서 지금 여호와께서 등장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놔두소 저것들 우상은 원래 없다며 없으면 놔두지 여호와 입장에서는 싸워야 된다. 싸워야 그 전리품으로 내 백성 더 거지는 거예요. 그 싸우기 위해서 전사로 앞장선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독종이 온 거예요. 쉽게 예를 듭시다. 보통 어릴 때 그 커가면서 늘 같이 놀던 사람이 누구냐면 집에 삼촌이에요. 취직 못하고 그 뭐 줄무늬 천 추령이 있고 학생 추령이 있고 빈들 11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에 자고 이런 게 맨날 FM 라디오 듣고 신청곡이라 보내는 냄새 펑펑 풍기고 발도 안 씻고 형수한테 맨날 집어받는 예? 그 시동생 그 삼촌 하고 있어요. 조카하고 이제 잘 놀아요. 그래서 삼촌하고 이제 같은 이제 이게 수준이 맞다 이거죠. 맞는데 취직 안 돼 수준이 맞죠. 놀고 가는데 그 삼촌이 심심하니까 뭐냐 조카들을 덩어리 태웁니다. 조카는 뭐 삼촌이 이제 힘이 어떤 센지를 우상, 자기 우상이니까. 조카에다가 조카 있는 조카 다 등에 세우고, 그것도 모자란 조카 친구들 불러가지고 어느 게 다 옥죄가지고 꽉 눌르라는 거죠. 눌렸나? 눌렸다! 뚝 삼촌도 말라. 눌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워낙 착착해가지고 삼촌 들어보니까 자기의 열 명 넘어가다. 다섯 명에서 꽉 눌러도 한번 들어보니 애들 우르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야 삼촌 신에 삼촌보다 더 힘센 놈이 있으면 나와라. 없다. 이 세상 삼촌 최고 힘센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때우는 게 그 삼촌들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삼촌들 하는데. 지금 왜 이거 저 애굽 사람들께 여호와라는 신이 다른 우상들과 그런 똑같이 보는 게 똑같이. 여호와 이거 별개가 뭐 신 한두 개 아니라 수천 개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힘이 세며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히브리인들을 그 애굽에서 무진장 고생하게 만드는 무진장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무진장 당하고 고생한 것처럼 잠에서 입으면 뇌물 받지 마라 했는데 세상에 뇌물 안 받고 무슨 그렇게 되고 또 뇌물 주지도 말라 했는데 이 세상에 장사하면서 뇌물 안 주고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신앙교육이죠. 그 성경 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적적 방식으로 안 살기 때문에 아마 제일 꼴등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예 내 몸 같아요. 그런데 워낙 침착하고 드러난 시기는 언제냐? 여호와께서 정 지정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런 그 타이밍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여호와께서 아주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힘세고 저 우상들만 섬기고 술객들만 섬기는데 그런 백성에게 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순환과 억울함과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당하는 그 괴로움과 수모보다도 그런 환란과 그 환란에 취하고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 그 행복, 그 즐거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좋게 이 세상에 환란을 받지만 그 환란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지 중에 산 거지가 되어 왔습니다. 죽을 때도 변변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맞아, 있는 옷마저 묵집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뺏기 그 정도로 근처로 천시를 받으며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인간이, 어느 호사서는 부자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처럼, 8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만물은 여호와밖에 없고 그 여호와의 밑에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상, 그냥 이거는 그건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실제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자기 백성들에게는 희망, 고난과 학교 속에서 그걸 확실하게 기쁨으로 그걸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금요일 같은 새벽 1시 20분까지 우리 교회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동안 믿은 게 헛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문을 내겠다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겠다고. 그 눈 그렇게 오는데도, 난 겁이 나. 눈이 지금 뭔가한테, 지금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첫 달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정네도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새벽 1시 20분까지 하는 걸 제가 말려가지고 집에 가셔서 말리가 겨우 그 시간 보냈는데, 보통 교회 다니면서 사람 뭐만 자꾸 챙기냐 하면은, 목사님,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런 거 사는 겁니까? 자꾸 이 세상에는 처세술이라든지, 자기가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비법, 스킬, 기술 같은 거,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자기 인생 요령을 배우는 게, 요령이 뭐냐 하면, 그래, 남한테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벌받아 겸손해야 돼. 그리고 남한테 옷을 대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현재 신앙적 같으면, 신앙적 가치만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편하게 사는 하나의 요령들을 익히는 수법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 스토아 철학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운명에 맡기면 된다. 네가 나대지 마라. 항상 겸손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은 이미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오기 전에 400년경에, 200년, 300년경에 스토아 한 그런 분류의 학자들이 이미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칼빈도 거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그 논문을 불러 쓰고 했는데,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운명에 사람 돌아가는 데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부이다. 이건 완전히 김용호 교수가 이야기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싸움이에요. 싸움. 무슨 싸움이냐? 우리는 죄인이며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음이라 싸움이지. 예, 죄에 관한 문제지. 어떻게 이 운명을 헤쳐나가느냐. 그 기술은 뭐냐. 어떤 식으로 처신하면 복을 받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지금 독전이 날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타나고 다른 애굽 사람들이 있는 독전이 나타나. 이게 뭐냐 하면은, 아, 우리는 살았다. 이걸 좋아하란 말이 아니고, 지금 유혹에서 전쟁 중이구나. 무슨 전쟁 중? 이 세상에